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들의 근접 순찰을 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극도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인공섬 3개를 조성하고 군사화에 나서는 것은 영내 모든 국가들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미국은 인공섬들에 대한 근접 순찰로 맞대응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전투를 벌이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합류할 수 없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불법이며 그릇된 기초 위에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테러에 맞서 싸우는 가장 유능한 병력을 통솔하고 있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사드 대통령과의 협력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전과 ISIL 세력 확대는 아사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미래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역할은 없으며 그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더 이상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조란 밀라노빅 크로아티아 총리가 말했습니다. 밀라노빅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는 작은 나라라며 난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빅 총리는 또 난민들에게 임시로 식량과 식수, 의료 지원 등을 하겠지만 크로아티아에 머물지 말고 떠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이번 주 들어 1만 천여 명의 난민들이 유입됐습니다. 헝가리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곳입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저녁 세르비아와의 국경 통과소 8곳 가운데 7곳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2% 떨어진 반면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 떨어진 상태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늦추는 이유로 세계 경제, 특히 중국의 최근 경제 둔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오늘 파키스탄 북서부 공군 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16명을 살해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탈레반 반군이 오늘 새벽 페샤와르 인근 바다베르 기지를 공격했으며 기지 내에 이슬람 사원을 급습해 이곳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던 신도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반군 13명을 사살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색과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육군 장교 1명과 공군 기술자 3명이 숨지고 적어도 20명의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군부가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억류했던 미셸 카판토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오늘 공공이익과 긴장 완화의 표시로 대통령과 장관 2명을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판도 대통령과 함께 억류돼 있던 이삭 지다 총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뒤 새 국가통치회의 의장을 맡은 길버트 디엔데레 준장은 어제 BOA에 군부가 과도정부를 전복하고 지도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엔데레 준장은 또 쿠데타를 벌인 이후로 국가의 정치적 절차가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곧 모든 정당들과 정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금 미국 내 대도시 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경찰들이 악덕 재벌을 소탕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 경찰들이 단체로 이 영화 시사회에 초대돼서 영화도 보고 또 영화를 감독한 한국의 류승환 감독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는데요. 이 류 감독이 미국인들이 보여준 관심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했다더군요. 이 한국의 배급사가 미국에서 꾸준히 한 해 20편이 넘는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데요. 수년 전과 달리 요즘은요. 미국 내 대도시 주요 상영관에서 한국에서 흥행하고 있는 영화들이 자주 개봉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수가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한국 영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끄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한국 영화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배경들을 꼽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미국의 대학가에서도 한국 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봅니다. 영화 산업의 중심 지역인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미국 대학들이요, 아예 한국 영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로 하고 특강을 마련하거나 정규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 서부 7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특강을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류승환 감독 역시 미국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한국 영화사에서 대작으로 남는 영화도 소개를 하고요. 영화 전반에 대한 진지한 토론, 이런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라서요. 영화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과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1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9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북한은 북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2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요. 16도에서 26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6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끼는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Simply Red가 부릅니다. You've Got It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인 제네랄 모터스사가 법무부와 기소 연기를 조건으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보통 사람들의 소득과 빈곤율은 한 해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미 연방통계국 발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라면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네.
흔히 줄여서 연준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이 FOMC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0%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동안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는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이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등 우려되는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n light of the developments that we have seen and the impacts on financial markets, we want to take a little bit more time.
그동안 벌어진 일들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옐런 의장은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물가상승률이 연 2% 수준에 이를 때 가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실업률은 5.1%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요, 연준 이사들하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기구인데요.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한 결정은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투표 네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투표권을 가진 위원이 모두 10명인데요. 이 금리 동결에 반대한 위원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걸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연준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5%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경제성장을 북돋우기 위해서인데요.
네.
주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왔었습니다.
네. 앞서 옐런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또 강력히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년에 8차례 정례회의를 갖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번 더 회의가 남아있죠. 다음 달인 10월이나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에 가서 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연준 결정에 대해서 시장 반응 어떤가요?
네,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표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26% 떨어진 상태로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 첨단 기업들이 주로 거래되는 나스닥 지수만 0.1% 상승했죠. 이 증권시장은 좀 불확실한 걸 싫어하는데요. 이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 안개 속에 남아있게 되자 이 불안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기준 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만일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내리면 경기가 한풀 꺾이게 되고요.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갑니다.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경기가 되게 살아나는데요.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진정시키고요. 반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네. 이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또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미국뿐 아니라 또 전 세계의 관심사인데요.
네.
이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 이자율을 올리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른 나라 시장에 투자했던 달러가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이 미국에서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이 같은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이 달러가 빠져나가면 그 해당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 크면 또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측에 서둘러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죠. 제너럴 모터스, 이 GM사 소송 소식 살펴보죠.
네, 제너럴 모터스 GM사가 자동차 점화 장치를 둘러싼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 벌금조로 9억 달러를 내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GM사는 그동안 자동차 점화장치 결함으로 최소한 124명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네.
어제 뉴욕 맨하탄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정부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오도했다고 인정하면서 9억 달러를 벌금 형식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GM사의 자동차 점화장치 결함 문제가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난해였죠.
네, 맞습니다. GM사가 만든 일부 자동차의 점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공기주머니, 에어백이 작동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지난해 그 자동차 업계 사상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에서 무려 260만 대를 다시 회수하고 점검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네.
GM사는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도 받아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결국 GM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과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법무부하고 소송한 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3년간 기소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네.
일종의 보호관찰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GM사는 안전을 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또 비록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GM사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 조치는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GM사가 정부와 합의를 해서 뭐 한시름 돌린 듯하네요.
네, 실제로 그 하루 전부터 이런 내용의 합의가 나온다는 소식이 나돌자 이 증권시장에서 일찌감치 GM사의 주식이 오름세로 거래되는 등 다소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민사소송만도 200건이 넘어서 이 경영진의 고민은 여전히 깊습니다.
네, 이 GM사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124명이 숨졌는데요.
네.
희생자 가족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크게 실망했다는 반응입니다. GM사가 오랫동안 자동차 결함을 감추고 많은 미국인을 위험에 빠지게 했는데 그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특히 임직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 큰 불만들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이 건강보험 미가입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통계국이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미국인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수가 지난해 88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현재 3,3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이 넘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미국인은 4,180만 명, 전체 인구의 13% 정도 됐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0.4%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인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1명꼴로 줄어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 그러니까 이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오바마 케어는 그동안 이런저런 논란과 또 법적 제동에 걸리면서 좌초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6월에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이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줄곧 이 오바마 케어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요. 이번 보고서로 인해서 그런 주장이 뒷받침되는 역할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뭐 도시연구소라든가 랜드연구소 또 갤럽 같은 기관에서 오바마 케어 덕분에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연방통계국 보고서만큼 신뢰성이라든가 이 권위적인 면에서 앞설 만한 보고서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바마 케어 지지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특히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민영 보험이나 정부 보험 가입 모두 다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종별로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모든 인종 그룹이 다 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흑인, 중남미계, 아시안계는 한 해 전보다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의 경우 10명 중 1명 정도만 이 건강보험이 없는 반면에 이 중남미계는 5명 중 1명꼴로 건강보험이 없어서 여전히 백인이나 다른 인종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인구통계국이 이번에 낸 보고서에는 이 미국인들의 소득하고 또 빈곤율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은 5만 3,660달러로 나타났고요. 빈곤율은 14.8%로 한 해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통계국은 지난해 미국인 4,67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계소득 중간값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의 모든 가구를 그 소득순으로 쭉 일렬로 세워놨다고 가정해보면요. 이 가장 그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가계소득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모든 미국인 가구의 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 그 평균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예.
이 가계소득 중간값 은 미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건강한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본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이라든가 빈곤율이 몇 년째 별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는 거네요.
네, 특히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은 지난 2007년 경제불황 때보다도 6.5% 정도 더 낮았는데요.
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의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가 꾸준히 호조를 보인 데다가 특히 지난해 미국 경제가 꽤나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연방통계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인들의 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이른바 비가정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비가정가구라는 게 또 뭐냐 하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동거하는 사람들을 되게 일컫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일반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더 적다는 겁니다.
네. 이 소득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네요.
네, 그 상위 5%가 이 소득의 22% 가까이 차지한 반면에 이 하위 20%가 차지한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 보고서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수요일 저녁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한 2차 토론회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은 토론회 장소를 생각해서인지 자신이 레이건 대통령을 계승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레이건 대통령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럼 레이건 대통령의 이력을 잠깐 정리해볼까요?
예.
레이건은 1911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라디오에서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레이건은 1937년 영화배우로 변신하는데 그 후 20여 년 동안 영화 53편에 출연했습니다.
네, 배우로 활동했던 레이건이 어떻게 정치인이 됐습니까?
네, 레이건은 할리우드에 있을 때 배우조합 회장으로 있으면서 영화 산업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협력했습니다. 그 뒤에는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는데요.
네.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는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메리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를 위해 일하면서였습니다. 당시에 레이건은 뛰어난 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이를 바탕으로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서서 현직 민주당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였던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레이건은 1968년 그리고 1976년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후보 지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1980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당시 현직에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돼서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재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레이건 대통령직 당시 시기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죠.
네, 가장 먼저 경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네.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미국 경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 적자에다가 경기가 침체에 있었고요. 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업률도 높았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레이건 대통령이 특별한 조처를 도입합니다.
네, 이 특별한 조처라는 게 이른바 레이건오믹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레이건과 경제학을 말하는 영어죠.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을 레이건오믹스라고 하죠.
네.
이 레이건오믹스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쓰는 돈을 대폭 줄이는 정책입니다.
네.
다음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줄였는데 특히 소득세를 대폭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조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처들은 물론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40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 하면 또 대외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냉전이 끝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공산주의 진영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었죠.
네.
이를 위해서 레이건 정부가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이 공산주의 진영을 옥죄는 정책들을 밀고 나갔는데요. 당시에 이미 여러 어려움에 부닥쳐 있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여기에 말려들면서 결국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다시피 이 개혁 개방 정책이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나중에 냉전이 끝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하고 또 대외 정책에서 거둔 업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져있던 경제를 살려서 1990년대에 이어지는 경제 호황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많은 미국인이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굴복시켜서 미국을 다시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 밖에는 농담을 잘하고 또 인간적이었던 이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좋아하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네. 뭐 하지만은요, 모든 것은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요. 이렇게 존경받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을 순 없겠죠.
물론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주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레이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레이건 정부가 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또 레이건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등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 재임 기간에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비판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레이건 정부가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인 탓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1980년과 1986년 사이에 약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또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네, 레이건 대통령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팔고 받은 돈으로 이걸 니카라과 우익 반군을 지원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일에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 레이건 정부의 도덕성에 상당히 흠이 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밖에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한국이나 중남미 등에서 이 독재 정권을 두둔했다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몇몇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많은 사람이 추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이 레이건 대통령을 보수주의자들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죠.
네.
이 만년의 노인성 치매로 시달리던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200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미 근데 퇴임하고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이름을 딴 군함과 도서관, 공항이 생길 정도로 레이건은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골라봤습니다. Someone told me long ago There's a calm before the storm over, so they say it'll rain outsid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는 라이언 크로넌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Ryan Croni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크로넌입니다.
네, 라이언 씨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로 가족 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곳, 베케이션 렌탈하우스, 휴가용 주택에 대한 얘기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자, 휴가용 주택은 가구나 주방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 아파트 같은 곳을 일정 기간 동안 호텔처럼 빌려서 쓸 수 있는 건데요. 라이언 씨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vacation house입니다.
Oh, my family, a lot of people, like 17.
저희 가족들 모두 17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편안히 머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아우터뱅크스에 있는 베케이션 하우스, 휴가용 주택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죠. 이 특별한 여행을 위해서 바닷가에 미리 예약해둔 휴가용 주택에서 편안히 쉬고 잘 지낸 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휴가용 주택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호텔보다 저렴하고요. 또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죠. 유명한 지역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용품들은 물론이고요. 수영장이나 세탁기, 숯불구이 장비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서 이 호텔보다 편하게 머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언 씨 형제들도 일찍부터 또 서둘러서 아우터뱅크스에 휴가용 주택을 얻었다고 했었죠.
Earlier, actually, because you can find better houses if you look earlier.
더 좋은 곳을 얻고 싶으면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해야 해요.
We started planning this January.
1년 전부터 여행에 대해서 의논해 오다가 8개월 전인 지난 1월에 이 휴가용 주택을 예약했죠.
Me and my brothers, you know, because I said, oh, we need to do this, and they said, oh, good idea.
저와 형들은 어떤 장소로 여행을 떠날지, 어떤 집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논하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결국 이 집이 좋다고 결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이 휴가용 주택 내부를 보고 결정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이언 씨에게 자세히 들어보시죠.
Basically go on the internet and I found everything on the internet. You go to the website and you know you look over all their rules and stuff.
휴가용 주택을 예약하려면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봐야 해요. 주인들이 광고를 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올려놓은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어떤 게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All these houses, they show interior pictures, exterior pictures.
주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 내부나 외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집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요. 방이 몇 개인지, 방에는 어떤 침대가 있는지, 또 소파는 몇 개인지, 부엌에 어떤 주방용품들이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Basically, find something you like and pick a date and see if it's available.
모든 걸 확인한 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언제 이용할지 기간을 정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보증금이나 열쇠 전달 방법, 청소 관리 같은 주인이 정한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휴가용 주택은 이 부엌이 일반 가정집처럼 돼 있으니까 무엇보다 음식을 직접 해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면 먹는 게 또 제일 신경 쓰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가족이 여행 가서 뭐 매번 식당을 찾아다니면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온 라이언 씨의 형수 에나 씨처럼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 이렇게 여행지에서 남아 같이 집밥을 해서 나눠 먹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죠.
I like the community cooking. I like the healthy instead of going out to restaurants.
가족들이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게 무척 즐거워요. 여행지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재미있고 식당을 찾아다니지 않아서 좋아요.
Yeah, we made tacos and I love cooking.
제 식사 당번 이날 제일 자신 있는 타코를 만들었어요. 여행 오기 전에 식사 당번을 미리 정해서 돌아가면서 요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 그동안 제가 만든 음식을 남편 가족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솜씨를 발휘했어요.
네, 애나 씨,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남편의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게 처음인데다가 또 오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가족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뭐 이번에 요리로 실력 발휘 단단히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솜씨를 그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곁들여 먹는 소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요. 또 어떤 재료는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로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Tacos. We made pork tacos and three different salsas.
돼지고기 타코를 만들었어요. 타코에 넣어 먹는 살사는 토마토나 아보가도를 이용해서 세 가지 종류를 만들었고요. 삶은 콩도 준비했죠.
You know, nobody here is Mexican, so the Mexican flair.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멕시칸, 그러니까 남미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멕시칸 음식을 만들면 새로울 것 같았죠.
I brought some stuff from California, dried seasonings, anything we could pack.
어떤 재료들은 제가 쓰던 걸 가지고 왔어요. 드라이드 시즈닝, 그러니까 타코에 곁들여 먹는 말린 잎으로 만든 다양한 양념들도 집에서 쓰던 걸 가지고 왔죠. 평소 제가 만들어 먹던 타코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올 때 가방에 넣어서 비행기에 싣고 왔어요.
Oh, I love cooking. Everybody here enjoys food, so that makes it.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모인 가족들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즐기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서 아주 기쁘죠.
네, 라이언 씨 가족들 여행지에 있는 휴가용 주택에서 마치 어린 시절 자랄 때처럼 다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As far as what we've done here so far, everyone wakes up, everyone has
여기 와서부터
breakfast.
지금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대략적인 일과를 소개할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죠.
Yeah, you
이른 아침부터 휴가용 주택 부엌이 시끌벅적합니다.
Okay, Terry,
oh, nice.
누구든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침을 준비하는데요.
Scrambled eggs.
그런 다음 휴가용 주택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서 잠시 수영을 합니다.
해변에 가기 전에 수영장에 먼저 풍덩이네요. 아유, 아이들 신났네요.
And then get out of the pool, go to the beach, you know, enjoy the beach until, you know.
수영장에서 나오면 바다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노는 거죠. 파도를 타거나 해변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모래놀이를 하거나 뭐든 원하는 걸 하면서 오후 4시까지 바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Come back, get back in the pool for a little bit. And then start cooking dinner and stuff.
바다에서 휴가용 주택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가요. 어른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또 한 번 더 노는 거죠.
Okay.
자, 바다에서 돌아와서 또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는 거군요.
저녁은 식사 당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나 씨가 타코를 만든 것처럼 자신 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기회인데요. 아이들을 재우고 와인에 치즈를 준비해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술도 한 잔씩 돌고요.
네, 드디어 어른들만의 시간이네요.
네, 라이언 씨가 아우터뱅크스를 가족 휴가지로 추천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라이언 씨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이언 씨의 조카인 7살 헤일리와 아빠 티미 씨의 대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헤일리, 아우터뱅크스에서 재밌었니?
네, 재밌었어요.
Jet ski.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제트스키 탔던 거.
Okay, how about hanging out with your family?
Yeah. I had fun with Peter.
증조 할머니, 할머니, 삼촌,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건 어때?
그것도 좋았어요. 피터 삼촌과 재밌게 놀았고요.
Hunting for crabs, walking on the beach, finding seashells.
또 다른 건?
작은 개도 잡고 해변 따라 걷고 조개 껍질도 모으고 다 재밌었어요.
Did you eat lots of good food here?
I like that.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니?
그럼요, 많이 먹었어요.
I'm from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촌들과 만난 건 어땠어?
다 재밌었어요. 여기 또 놀러오고 싶어요.
네, 라이언 씨. 이번 여행 1년 전부터 계획 세웠다고 했는데 보람이 있겠네요.
네, 아이셋 아빠인 라이언 씨의 형인 티미 씨도 온 가족이 함께한 여행이 즐거워서 집으로 돌아가기가 아쉽다고 합니다.
Had a nice time. Lots of family visiting.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평소에 저는 아내와 새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할머니, 삼촌까지 다 모여서 아주 행복합니다. 다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함께 했으니까 참 좋네요.
I wish we could stay longer. They went by too fast. So, thankful that I got to
좀 더 있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것 같네요. 1년 전부터 준비해서 휴가용 주택 예약하고 다들 휴가 맞춰서 여행지에서 만났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니 무척 아쉬워요.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라이언 크로넌 씨와 함께 미국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휴가용 주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한밤중에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전화해서 미안해 라고 하자 제가 There i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에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 전화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Thanks again for your help.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I can always count on you. 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야.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oday's expression is a friend, F-R-I-E-N-D, a friend in need. N-E-E-D, n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D-E-E-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his means that a friend who helps you when you really need help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도 두게 되죠. 예전에 믿을 만한 친구 두 명만 있어도 인생에서 성공한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 만나기가 힘든다는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와주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말이죠. 영어로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 합니다. 굳은 때건 좋은 때건 한결같아서 늘 믿음이 가는 친구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한밤중에 많이 아파서 제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앨리스는 제게 고맙다고 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했습니다.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Let's review.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eans that a friend that gives you help when you really need it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레사 프랭클린이 부르는 A Natural Woman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ooking out on the morning rain I used to feel so uninspired And when I knew I had to face another day Lord, it made me feel so tired Before the day I met you Life was so unkind And you're the key to my peace of mind Cause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오늘. 일본군이 만주를 공격함으로써 만주 사변이 일어납니다. 이날 밤 10시 20분경 중국 랴오닝성의 류타오 거우에서 남만주 철도 일부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선로가 파괴되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동군은 중국 군대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이 폭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까지 동원해 만주를 공격했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곧 만주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고 이듬해 3월 만주국을 선포한 뒤 이 지역을 병참 기지화합니다.
Ever since Japanese troops had overrun Manchuria in 1931 and turned it into the puppet state of Manchukuo,
그리고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킵니다. 1947년 9월 18일 오늘.
Be a part of 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at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설립 목적은 국가적 정보 수집과 특수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략활동국 OSS를 설립했습니다. OS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첩보요원을 통해서 작전지역에 관한 대외정보 수집과 역선전, 역정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이다가 1945년 종전과 함께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전문 정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1947년 오늘 OSS의 후신으로 중앙정보국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With the end of the war, the old OSS faded into history. Replaced by the CIA on
CIA는 1960년대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비밀 첩보 활동을 전개하지만 1990년대 들어 동유럽의 민주화에 따라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CIA의 기능 전반에 관한 역할 전환이 공론화됩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전후해 정보 오판과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실태 파악 실패 등으로 인해 그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